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우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글이 선전포고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미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아도 이미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공할 점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인도 고위 당국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인도 관계가 지금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다며 두 나라는 같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 당국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내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건강, 교육 등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인도 당국자들은 인도의 미국산 전투기와 해상 감시용 무인기 등 각종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입은 영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 관계는 지난 10년간 인도가 150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지인 라카인주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워치의 제임스 로스 국장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라카인주 북부에서 잔인하게 쫓아내고 있고 로힝야족 거주지역에서 대량 학살과 방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또 강제 이주와 살인, 강간 등 다양한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로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얀마 당국은 자국군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진행 중이라는 유엔의 비난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 충돌로 40만 명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로힝야족이 지난달 경찰 초소 등을 급습한 데 따른 미얀마 정부의 보복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곽의 한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오늘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다른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사이에 숨어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하르 아다르 정착촌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범인은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문을 하려 하자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잔인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일어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인 4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은 25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255명 중 대다수는 먼저 공격을 가했거나 이스라엘 군과의 교전 중 숨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당내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100명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지난주 존 맥케인과 랜드 폴 의원에 이어 수전 콜린스 의원도 이번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2010년부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시 술 한 잔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술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술 소비를 줄일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호주에서 전국적으로 술 소비가 감소했을 때 암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연간 1리터,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6잔 정도만 술 소비를 줄여도 후두암 등 이 두 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 약 12%, 여성은 7% 이상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간암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은 15%나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술 소비와 암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술 소비를 줄이면 음주로 인한 암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로 상쾌한 가을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내일 흐리고 북부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28도, 함흥 16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Harold Melvin and the Blue Notes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나를 모른다면 이런 제목의 애절한 사랑 노래인데요. If you don't know me by now 함께 들어보시죠.
That we've been through,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baby,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upset our happy home.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uss and fight. Hey, hey.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know now,
you will never, never, never know.
You'll never, never, never.
funny moves. I've got mine.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that should be so easy to do. Just get yourself together. Oh, we might as well say goodbye. What good is a love affair when we can't see eye to eye? Oh,
if you don't know me,
if you don't,
I know.
If you don't know me, baby,
you'll never, never, never k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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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f you don't know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 오늘 제86차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인터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인터폴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25억 달러를 들여서 내년 말까지 전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다음 달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회사들에게 최고액 벌금을 매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인터폴 총회가 베이징에서 시작됐군요.
네, 국제형사경찰기구, 영문 약자로 인터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86차 총회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개회사를 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인터폴 규약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척결하고 반부패 공약을 엄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안보 관리에 인터폴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어떤 조직인가요?
한 나라에서 처리하기 힘든 이 나라와 나라를 오가면서 벌어지는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1914년에 출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국제기구인데요. 이 각 나라의 경찰기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이 국제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 190개 나라가 가입돼 있어서 19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규모에 육박하는데요. 유엔 회원국 가운데는 북한과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극히 일부만 이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국제 경찰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경제가 발전한 만큼 이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이 인터폴 활동을 굳건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1984년 인터폴에 가입한 직후부터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 멍흥웨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터폴 총재로 뽑혔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번 총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게 된 거고요. 시 주석이 총회에 직접 나와서 앞으로 인터폴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이 인터폴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네, 이 인터폴이 활동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각 회원국이 해외로 도주한 범죄 용의자의 신상 자료를 공유하는 이른바 적색 수배자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은 이 자기 나라에 이 적색 수배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송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데요. 이 중국은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 소수민족 활동가들을 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국제인권단체들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저항하다가 해외로 피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을 중국이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른 중국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 2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파악했는데요. 이 독일 민회를 근거로 활동하는 위구르족 망명 인사 조직인 세계 위구르 의회 지도자인 돌쿤 이사도 여기 올라 있고요. 또 미국에 건너온 뒤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이 중국의 부동산 재벌 과원구이 정치한 홀딩스 회장도 이 중국인 적색 수배자 명단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인터폴을 활용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 적색 수배자 명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책임자가 비판했는데요. 이번 인터폴 총회 일정에 대해서도 정치범 탄압으로 유명한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인터폴 총재가 돼서 인터폴이라는 조직 자체의 신뢰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13억 전 국민이 모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기 없이 18세기처럼 살고 있다면서 전기 공급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의 전 국민 전기 공급 계획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인도 정부는 이번 전 국민 전기 공급 계획을 사우바기아, 인도말로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우바기아 사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632억 루피, 미국 돈으로 약 2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연방과 주정부, 은행 등이 각각 맡아서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 발전소나 전기선을 연결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전기요금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동안 설비를 안 갖췄던 시골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기가 새롭게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네. 자, 인도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예, 3,000개 마을 미만이라고 모디 총리는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사는 인구를 합치면 3억 40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숫자인데요.
네.
이 같은 규모는 전 세계에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인도 정부가 이렇게 이번 계획을 발표한 그 배경은 뭘까요?
예,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내놨던 두 가지 핵심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전기 공급 확대였습니다. 이 장기 계획으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모디 총리와 정부는 밝혔는데요. 이 최근에 이 경제 성장률이 7%대에서 5%선으로 꺾이면서 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이 시급했던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전기 공급 계획인 이 사우바기아 사업 완료 시점 을 내년 12월로 잡은 것은 이듬해 2019년에 진행될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외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인도는 이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함께 2000년대 이후에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한 국가들의 모임인 이 브릭스에 속해 있는데요. 최근 모디 총리가 과감한 경제 개혁안을 진행한 게 성장세에 타격을 줬습니다. 인도 사회의 고질병인 이 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을 없애려고 지난해 11월 인도 정부가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후에 부가가치세 통합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이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최고액 벌금을 매겼다고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과 광둥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웨이보와 바이두, 위챗을 비롯한 현지 주요 사회연결망 운영업체들에게 법정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통신 통제를 강화하는 와중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는데요. 이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이번 조치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이 최고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당국은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인터넷 안전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이 법규 위반 시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액이면 이들 사회연결망 운영업체인 신랑과 통신은 각각 5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7만 6천 달러 정도를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벌금을 부과한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중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 위반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회연결망과 인터넷 게시판에 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폭력, 테러 조장 정보와 민족 분쟁을 조장하는 글, 그리고 음란물 등이 방치돼 있어서 이 업체들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네. 자, 인터넷에 폭력 테러 조장 정보가 방치돼 있다. 이렇게 당국이 밝힌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인터넷은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될 수 없다고만 밝히고 이 위법 근거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주요 언론이 크게 다뤘던 이 테러 선동 사건이 표면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얼마 전에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입하자는 장난글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 대화방에 올리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해당 글이 올라왔던 곳이 위챗이었습니다. 위챗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형식인데요. 당사자는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하던 중에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지만 이 베이징 법원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 당국이 이번 단속 근거로 내세운 인터넷 안전법 자체가 이 온라인 여론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법 집행 본보기 차원에서 단행한 것으로 봤는데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정치 행사인 중국의 다음 달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업체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앞으로 통제할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내 인터넷 사회연결망은 이렇게 당국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외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외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회연결망 등은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할 수 없도록 당국이 막아놨습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외산 사회연결망 접속이 차단된 건 이미 오래된 일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이 이동 대화방인 왓츠앱마저 최근 중국 정부가 차단시켰습니다. 이 왓츠앱은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채택해서 이 관계 당국을 비롯한 제3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아예 폐쇄시킨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중국 공산당의 불리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당의 불리한 정보를 대화방이나 사회연결망으로 주고받은 일이 어떻게 좀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민심의 지표로 해석되는 일이 흔한데요. 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정보들을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내서 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수 중국인들이 방송 신문을 비롯한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신랑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를 비롯한 주요 3개 회사가 운영하는 사회연결망 사용자 수를 합치면 14억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중국에서 이렇게 인터넷 여론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기존 언론 매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언론 시장은 관영 매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관영 매체들은 공산당의 주장을 전파하거나 업적과 계획 등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접할 기회가 적고 또 중국인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언론 자유도를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상원이 추진하던 건강보험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레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백악관 전현직 참모들 가운데 일부가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국가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된 심리를 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공화당 상원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위원하고 빌 캐시디 의원이 선보였던 새 건강보험 법안이 어제 저녁부로 사실상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람은 이 메인주가 지역구인 수전 콜린스 의원인데요. 콜린스 의원이 어제 저녁에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결에 앞서서 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50표가 필요했습니다. 상원의석이 100석이니까 찬성이 50이 나오면 반대도 50으로 동률이 되지만 이 결정투표권을 가진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콜린스 의원이 반대, 찬성 의석 수가 50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공화당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 수가 52석인데 그럼 공화당 쪽에서 반대표 3표가 나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콜린스 의원 외에도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존 맥케인 의원도 이 반대 행렬에 동참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텍사스 주가 지역구죠. 테드 크루즈 의원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표가 4표가 넘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 48명은 뭐 당연히 모두 반대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의원이 말을 바꿨다면서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안은 폐기되는 겁니까?
아,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규정이 적용돼서요. 찬성이 60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쉼표도 얻지 못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60표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법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법, 이른바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가요, 이 메디케이드, 즉 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고 이 건강보험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연방정부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모두 주정부에 내려보낸다,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미의사협회 등 이 반대 진영에서는 이 법안 때문에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전과 같이 다시 까다로워지는 등 폐단이 많다면서 이걸 강력하게 반대해왔었습니다.
자,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 그레이엄 의원과 캐시디 의원이 법안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같이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돌아가는 이 돈의 비율을 좀 올려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정도로는 결국 반대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참고로 의회 예산부이죠. CBO가 이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인 수백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비조사 결과를 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 가운데 몇 명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라인 스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그리고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력가 등 전현직 참모 6명이 공무를 보는데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자, 쿠슈너 고문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보도는 이미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지난 일요일 24일에 보도했는데요. 쿠슈너 고문을 대리하는 에비 로웰 변호사도 이날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쿠슈너 고문은 이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보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쿠슈너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보낸 업무 관련 이메일 수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00개 미만이라는데요. 네. 주로 이제 중요한 언론 기사나 정치 평론을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이 외부 이메일에 응답할 때만 요 개인 이메일을 썼다고 로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특히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과거에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됐었죠.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요. 또 연방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가 열렸고요. 그런가 하면 FBI도 조사에 나서서 결국에 뭐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클린턴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특히 더 문제가 된 게요. 이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정부 전산망이 아닌 개인 전산망에 저장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개인 전산망에 있던 기밀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 두 명은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이 쿠슈너 선임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은 모두 이 정부 서버, 그러니까 정부 전산망에 보내져서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것들이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쿠슈너 고문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관련 스캔들로 이미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지요.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이제 러시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 당선을 도우려고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조사하고 있는데 쿠슈너 고문도 아주 중요한 조사 대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이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대처를 두고 클린턴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끊임없이 비난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사위와 참모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처지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악관 관리는 업무를 볼 때 정부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교육받는다면서 만인 개인 계정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으면 이를 모두 정부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White House counsel has instructed all White House staff to use their government email for official business and only use that.
한편 연방 하원 정부 개혁 감독 위원회가 어제 백악관 측에 서신을 보내서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쓴 전현직 백악관 참모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 국가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잠정 중단 조처와 관련한 심리를 다음 달 10일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자, 이를 취소했군요.
네, 어제 나온 발표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대신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지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포고문이 해당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서 이걸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의 이번 조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관련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포고문이 나와서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미국 입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의 명단을 갱신해서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 있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나라로 8개 나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 포고문이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당 나라 시민 가운데 이미 비자, 그러니까 미국 입국 사증을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특정 국가 출신 그 사람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이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 그리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들어갔던 나라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였었습니다.
바로 이 행정명령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이 논란이 좀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 반발이 컸는데요. 이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이 명단에서 이라크를 빼줬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요. 결국 이 안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하급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몇몇 연방법원이 미국 입국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가 여기에 다시 항소하면서 양측이 지금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무슨 이유로 이 갱신된 명단에 들어간 걸까요?
네, 북한이야 잘 알다시피 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북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고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차드는 이 테러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이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와 관료들의 가족들이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73년경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귀한 차를 창고에 쌓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식민지에 팔 길이 열렸으니 말이죠.
1773년 12월 16일 밤 식민지 사람들 몇 명이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배에 오른 다음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영국 차를 보스턴 항구에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 미국 역사에서는 이를 보스턴 티 파티라고 부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국은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6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시작.
영국은 식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고요. 다소 완화됐던 거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때 승인된 법률 가운데 하나는 차값을 낼 때까지 보스톤을 폐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법들 역시 영국 권한을 강화하고요. 식민지 관리들의 권한은 약화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1774년 6월 매사추세츠는 아메리카에 있는 13개 영국 식민지들에게 영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이 회의가 바로 제1차 대륙 회의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존 제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페이턴 랜돌프입니다.
세무엘 아담스입니다.
제1차 대륙 회의에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들의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제1차 대륙 회의는 1763년 이후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한 영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승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하자는 매사추세츠의 제의를 승인했고, 영국 상품은 물론 영국의 다른 식민지에도 물건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륙협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런 거부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회의가 조직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식민지들이 한데 뭉쳐 영국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국이 뭔데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무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영국의회는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관장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식민지와 관련된 법이라면 우리도 입법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관철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지요. 이 문서에 1763년 이후 영국의 모든 불공정한 조치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살펴보시지요. 우리 식민지가 모두 하나로 뭉쳐 영국에 맞선다면 영국도 우리를 지금처럼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1차 대륙회의 참가자 중에는 매사추세츠 대표로 온 존 애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담스는 그때 대륙회의를 회상하면서 아메리카 혁명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1775년 4월 영국군 장교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 역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요, 전쟁에 참가할 남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을 갖춘 남성들은 매사추세츠 전 지역은 물론 다른 식민지에서도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렵 식민지 군대는 보스톤 서쪽 약 30km 떨어진 콩코드에 무기를 집결시키고 있었는데 영국군은 이 무기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영국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압수하러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렉싱턴에 도착했을 때 식민지 군대가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군대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메리카 혁명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양측 모두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영국 군대는 렉싱턴을 지나 콩코드로 향했습니다. 영국군은 렉싱턴에서 식민지 군대가 가져가지 못하고 남긴 보급품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또 다른 식민지 군대가 서둘러 집결했고요. 콩코드의 북쪽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을 보스턴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 전투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전투 결과 영국군 병사 약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군대의 사망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죠.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시작됐지만 아직 서로에 대한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일본의 장병이라는 뜻으로 미닌맨이라고 불렸습니다. 단 일본의 예고만 받고도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국군은 독과 음악에 맞춰 행진했고요. 군악대는 양키 두둘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군대를 모욕하기 위해 양키 두둘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군복이나 무기가 영국군에 비해 형편없고 초라한 식민지 군대를 조롱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혁명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 군인들은 기꺼이 양키 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가 있은 다음 매사추세츠 정부는 뉴욕주 레이크 챔플레인에 있는 티콘데로가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800 pound gorilla. 800 pound gorill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회사 판매 실적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했잖아. 어떻게 돼가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업계 최대 회사들과의 경쟁이라서 쉽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Oh, that's a challenge.
정말 어려운 도전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800 pound gorilla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 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Today's expression is 800 pound gorilla, G-O-R-I-L-L-A, gorilla, 800 pound gorilla. If you think about a gorilla, you know that they are generally heavy animals.
Keep in mind that the average adult male gorilla actually weighs between 150 to 250 pounds. So if you can imagine an 800-pound gorilla, you know it's going to be very big and strong. 고릴라는 덩치가 크고 힘도 아주 센 동물이죠. 보통 무게가 150에서 250파운드, 킬로그램으로는 70에서 110킬로그램 정도 나가는데요. 오늘 표현에 나오는 800파운드의 고릴라는 굉장히 크고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So this expression, 800-pound gorilla, refers to a person, group, or organization that is so powerful and established that it dominates its environment. 800-pound gorilla라는 표현은 비즈니스 영어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막강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존재를 뜻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자기의 회사 판매 실적을 높이고 싶지만 큰 회사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라고요. 네, 이렇게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이나 회사 등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800-pound gorilla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Let's review. 800-pound gorilla refers to a group or organization that is so powerful and established that it dominates its environmen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비드 소울의 노래 함께 하시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지켜요 라고 노래하는 Don't Give Up On U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give up on us, baby. Don't make our love seem right. The future isn't just one night. It's written in the moonlight. Painted on the stars, we can't change ours. Don't give up on us, baby. Still worth one more try. I know we put a last one by just for a rainy evening when maybe stars are few.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Stay the way we are, the angel and the dreamer who sometimes plays a fool.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9월 26일 오늘,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 협정에 가조인했습니다. 홍콩 반환 협정은 영국이 홍콩을 1997년까지 중국에 반환하고 50년간 이것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55년 전인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영국에 홍콩을 할양한다는 내용의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2년부터 영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홍콩의 지위에 관한 교섭이 시작됐고, 양국이 2년에 걸쳐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1984년 오늘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12월 19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중국을 방문해 홍콩 반환 협정을 정식 조인했습니다. 결국 반환 협정이 맺어진 지 13년 만인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기게 됩니다. 1960년 9월 26일 오늘,
The Republican candidate Vice President Richard M. Nixon and the Democratic candidate Senator John F. Kennedy.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CBS의 한 스튜디오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케네디 상원의원과 리처드 닉슨 부통령 간의 토론이 진행됐고, 이는 미국의 3대 텔레비전과 라디오 전파를 타고 6천만 명의 미국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the question before us all, that faces all Republicans and all Democrats, is can freedom in the next generation
that they have a tremendous bearing on our international position.
당시 닉슨은 미국 부통령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연설에도 능해서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 상원의원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텔레비전 토론 이후 두 후보의 지지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무릎 수술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닉슨은 텔레비전 화면에 매우 나이 들어 보이고 어둡게 보인 반면, 케네디는 밝은 표정으로 당당하고 조리 있게 그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